11월 12월 11일 금요일 말씀 잠언 27장에서 23절에서 2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더불어지는 지혜로운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하는 자,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청지기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 청지기의 삶은 오늘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죠. 매니저먼트, 관리자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기보다도 잠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자세가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24절에 보면 재물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져 있어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다. 암만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인간들이 재물을 좋아하지만 그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유한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암만 원하는 그런 면류관이라는 그런 세상의 소망, 세상에 있는 것을 부여잡아도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죽어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받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대대 있지 못하다. 유한하다. 한정적이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 바로 세상의 재물이요 세상의 면류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인식이 바로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삶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이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그 내 소떼의 마음을 두는, 해야 할 자기가 맡아서 하는 그 일에 부지런히 살피는, 거기에서 나오는 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도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감당해 나갈 때 그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을 벤 후에도 새로운 우미 또 다시 나게 되고 거기서 꼴을 거두게 되고 또한 목자는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고 또한 양떼들을, 소떼들을 키울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성실히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말이 26절,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면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음식이 넉넉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런 것을 먹고 만족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실한 자에게 관리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삶에 성실히 다 하는 이런 매진하는 삶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이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은 성실한 삶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요 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관리자의 은혜, 관리자의 그 받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만족감이 우리들의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여 분복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대적인 모습을 기울이고 최선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로 사는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의 그런 어떤 비교점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비교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악인은 누구냐? 1절에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의인은 담대함이 있어요. 컨피던스. 이 컨피던스, 담대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근데 사자와 같이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죄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다스리는 자가 많지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결국은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 명철과 지식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스리게 되면 이 죄를 온전히 인식하고 이 죄를 내가 잘 극복하면 이 의인, 믿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흔들리게 맙니다. 자신감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한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모든 상황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죄를 잘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 그런 기쁨과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자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하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의기소침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회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뭐 내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게 바로 의인이죠. 그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런 기쁨이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러한 우리에게도 이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이 죄인들,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율법을 지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탕감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의인,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이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의인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5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이런 분별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례에서도 어떤 되어지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요.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상황에 대한 분별력.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력도 주세요. 그 모든 것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달은 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뭡니까?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의인이 어떤 것인지, 반면에 악인이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6절에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다,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8절에는 불쌍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자고 그렇지 못하는 자, 이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이 잘못된 이자죠. 이자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을 부정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이 느리게 되면요, 별리를 이 이자를 많이 이자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한테 투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한다. 결국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한테 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재산을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다 저축해서 주는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그 돈을 결국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바로 의인의 삶이다. 반면에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자는 악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과 가치관의 그런 차이가 악인과 의인의 차이에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영적인 가치관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의인이 아닌 악인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은 어떤 모습으로 비교되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그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기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귀를 돌립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큼은. 아니 성도님들이 간혹가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는 들어도 청은 하지만 종은 안 한다는 거예요. 청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 종은 순종입니다. 청은 들을 청이고 종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를 돌린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을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많이 기도하는데도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꼭 하나님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게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꼭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어떤 거 갈림 그런 갈등하는 면에서 한 가지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사람과 인간 관계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못하는 어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라면 다 하겠습니다 100%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어떤 인간관계가 딱 막혀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딱 막혀있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암만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는 않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가증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가 있고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누구 아무와의 관계를 바로 알아.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이라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을 고치셔야 돼요.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분명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을 기도를 그래 네가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아 난 하나님과의 관계 다 했어.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난 잘 됐어. 매끄럽게 잘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세요. 인간관계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둘 중에 하나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가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가증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예전에도 난예배 설교했을 때처럼 됐을 때처럼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였어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귀를 돌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를 전혀 깨달음이 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깨달음이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그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기도의 그 관계를 다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를 내가 귀를 돌려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기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귀를 열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세리의 기도가 돼야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의인의 삶을, 경건한 믿음의 삶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의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의 삶이 아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